지구촌 교회가 자랑스러운 면이 참 많이 있는데요. 뭐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본다면 그 첫 번째는 복음적인 강단 사역입니다. 초창기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희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또 어떤 예배든지 어떤 설교든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중심을 둔 그런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름이면 여름 또 가을이면 가을 블레싱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거 훈련 받으시려고 뭐 임의용도 훈련 받으시고 전도 폭발 훈련 세게 받으시고 또 그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남아있는 분들이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같이 합심해서 하시고 또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연계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복음 중심적 교회, 그게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면입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 증거에 관심, 그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와 섬김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것, 실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지난 29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촌교회 사회복지재단이 세워진 지 이제 올해가 이제 21년째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이 100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의 그러한 예산을 정부 지자체와 지원을 받아서 14개 복지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섬김을 통해서 연간 250만 명의 사람들을 14개 복지기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용인시의 숫자보다 많고 성남시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동시에 교회 내 복지선교부를 따로 두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또 강조할 건데 피 뽑는 거, 대한민국 피로회복, 여러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바쁘면서도 기쁘게 얼마 전에 또 김장김치도 복지선교부에서 감당을 했죠. 그래서 교회 내외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합심해서 동참해서 또 목장 사역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귀한 긍휼 사역.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역의 동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반을 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나를 널리 알려라 라는 그 지상 대위임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The Great Commandment,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들은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구제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들의 중심에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뒷받침하는 데는 맨파워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현장의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엄청난 물질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사용되어질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죠. 목사님, 김장값이 올랐습니다. 뭐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아이들 어디 수련회를 가도 밥값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다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기부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좀 더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영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것을 통과하는 관문인 한계적인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영생을, 이터널티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럼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청바지 선데이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력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아?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답변이 나왔죠. 1위는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2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가족, 친구가 아니라 1위를 돈과 재물이 차지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눈에도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자리 잡게 만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근데 정작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과 재물을 어느 정도 붙들었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가 밀려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세뇌당하고 교육받고 주입을 당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돈이 최고야, 재물이 최고야 라고 배워서 그 고지를 어느 정도 점령을 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성이 바닥을 칠 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셔. 의식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주식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또 기부를 해서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려 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1,300억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 기부는 다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는 거겠지만 큰 돈입니다. 이 워런 버핏은 전 세계 부자설 5위에 해당합니다. 뭐 이게 순위가 뭐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막강한 재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투자의 규제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한 번 점심 뭐 30분 시간 내서 만나는데 3만 달러, 10만 달러, 나는 20만 달러 내겠다. 그냥 이분은 전 세계의 증식과 주식 이런 걸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이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의 규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은 워런 버핏이 더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단순한 투자의 규제가 아니라 기부하는 것으로 더 유명세를 탑니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7천억 원입니다. 제가 뒤에는 안 붙여도 되는데 조의 개념이 없으시니까 7천억 원을 붙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우리가 뭐 천년 만년을 살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켜드리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예산이 한 국가의 예산이 400조에서 지금 6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워런 버핏이 이제까지 기부한 금액이 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혼자서 감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중에 상당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그 재단에 기부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며 돕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재산의 99%를 모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 킹덤 프로젝트가 있다고, 여기 좋은데 투자하시라고, 당신의 영혼성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니에미아 프로젝트라고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쓸까 말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93세예요. 이 막대한 재력을 그냥 놔두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나는 값비싼 개인 전용기를 가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건 뭐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의 부호들은 다 개인 전용기가 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 전용기를 타고 시간을 아끼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검소한 분이에요. 집을 여섯 채나 소유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소유물들이 오히려 주인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죠. 우리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될 때, 건강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은,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죠. 건강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은 흥미롭고 다양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나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입니다. 뭐 헛된 말할 필요가 없는 93세의 부호입니다. 100세 가까이 향유한 부자 노인의 고백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영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나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날 무려 남자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사마리안들에게 이 최초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뚜렷한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44절과 4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경 통독하거나 묵상하실 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언제 들어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실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몇몇 구절들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초대교회 현상들을 단어로 요약해보면 서로 가르침을 받은 것, 제자훈련, 또 기도에 합심하는 것, 그리고 서로 목장 교제하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만찬한 것,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칭찬을 받은 것, 구원이 배가의 역사를 이룬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재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9절,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혹은 그냥 말씀 그대로 전부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군데군데 이런 말씀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따로 별개의 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뭐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땅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보다 사도행전 4장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셉니까 안 셉니까?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이라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워런 버핏이 기부한 액수보다 더 셉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워런 버핏보다 훨씬 세요. 워런 버핏은 아직 다 안 바쳤거든요. 그런데 다 팔았대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실은 예배, 기도, 가르침, 전도, 뭐 찬양, 합심기도, 구원이 배가 되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설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이건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우린 다 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가 때로 우리의 마음에 걸려서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과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와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급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을 채운 거죠. 서로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 서로의 아픔이 보이고 공감이 되고 재물을 기부했습니다. 헌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도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딱 한 구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로, 전주로, 해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아픔과 또한 그들의 소외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특별히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봤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다닌 구름떼와 같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또 빈들에서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배가 고프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 황당합니다. 주님 또 왜 이러십니까? 때론 이성적인 말씀도 하시지만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말씀들을 던지실 때 제자들은 당황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걸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은 벌써 다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이 있어도 사람들이 조금씩 헌물을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은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통계도 보고 현실적인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투덜대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 아마 엄마가 가족들 먹이려고 가져온 도시락인 것 같은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어린아이 혼자서 먹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투덜대면서 데려왔으면서도 순종했으면서도 안드레는 투덜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 갖고 뭐 하시게요? 이것 갖고 뭐 하시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투덜투덜대면서 이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소년입니다. 엄마한테 혼날 것을 각오하고 그날 가족들이 저녁에 먹을 식량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없고 5천명 중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소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5천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마음껏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의 숫자만큼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교회를 세운 제자들은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병이어의 겨자씨를 통하여서 그 5천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역사,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 귀에 쟁쟁하게 울렸던 이 말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먹일 순 없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020년 겨울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지만은 몇 가지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세 은혜를 받으신 어느 분이, 저에게 성도님은 아니신데, 큰 노란 봉투에, 붕어빵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큰 노란 봉투에 한눈에 보기에도 꼬깃꼬깃 모은 그런 돈, 1,000원, 10,000원, 50,000원, 현금 250만원이 든 것을 재정부에 편지와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늘 월세에 살면서 결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어느 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수년 동안 모은 돈인데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두 번째는 경기도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수영대표로도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해서 여러 메달을 딴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장애인으로서 취직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년 전체 사례비를 다른 장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한 헌금입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굳이 이것을 헌금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병이어를 선포하는 저 역시 그 한 달 전체 사례비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전체 한 달 사례비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열심히 사시면서 딸과 함께 살려고 장만한 너무나도 귀중한 아파트 한 채. 참 이분의 인생이 담겨있는 아파트 한 채인데 이것을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헌물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드나들 때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을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드나드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렇게 안드레가 투덜대면서 데려온 사람들의 헌신이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다 넉넉한 형편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오병이어의 사역들이 소개되었지만 한 가지가 실은 더 있습니다. 작년에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센터에서 우리가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그 결과 겨울 축제와 함께 M5 to Kingdom 프로젝트 10만 원의 기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들으셨지만 미국의 커스틸 커뮤니티 철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달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100명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이 돈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2,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교인 앞에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늘 미국에서 큰 감동이 돼서 오병이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한복판에서 많은 사역들이 멈춰진 가운데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청년들 100명을 모집했는데 50명도 모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130명 정도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10만 원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한번 섬겨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미혼모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1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충분히 돕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화장품 30세트를 후원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슬람 난민을 찾아갔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생필품 세트를 전달하고 또한 난민 형제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형제는 2014년 한국에 망명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난민을 돕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케밥하우스 이 판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또 다른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청년들은 식당 사장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수원역 노숙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장애인 기관에 찾아갔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학생은 SNS 계정을 통해서 10만 원의 기적을 소개해서 후원에 동참할 분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료 나눔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후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보육원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손편지로 응원과 격려의 글을 쓰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매의 이모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요. 100만 원을 후원하셔서 더 풍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베트남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부부를 찾아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추위에 떠는 노숙인을 찾아가서 먹거리와 복음 편지를 전해드리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경찰서, 소방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찾아가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거나 재교육을 위해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결국 킹덤 프로젝트는 10만 원의 기적은 1천만 원을 심었는데 약 7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개 팀에 약 1,000명의 청년, 대학생들과 262개 지역사회 단체와 약 3,300명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삶의 변화죠. 10만 원, 이거 적은 돈인데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부담되는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10만 원을 쓰는 가운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 될 수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서 인생의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제한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청년들은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올해도 제가 이 사역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목사님, 김장값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만 원은 어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30만 원의 기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M5 to Kingdom 프로젝트를 하는데 30만 원의 기적을 저희들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중에 시드머니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올해는 100명의 지원자 중에 청년부 50명만 받고 나머지는 장년부와 교육부 가정, 교육부 아이들 가운데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센터 에서 또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2, 3개월 동안 100명이 어떤 사역을 할지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실은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엄청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바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야, 나게 한 것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니,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려?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헌금도 천국에서는 없어요. 전도도, 복음 증거도, 전도 폭발 훈련도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다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만 천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는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워드린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물질에 대한 축복이라는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부 문화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부 문화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향한 복음 전도 그리고 물질의 나눔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썩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어?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 아니,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될 수 있어? 오병이어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소외된 이웃들에 포함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소외된 이웃들에 포함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두랩돈도 좋고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우리 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리스도인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1조에 대해서 헌금 잘 강조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약시대 지나서 11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아, 목사님 저는 그냥 11조 할래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진적인 변화가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임했길래 그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저는 잠언 30장 이 말씀을 저의 인생의 재물에 관한 말씀으로 아굴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어질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곳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생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신 재물과 시간을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고 표현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특권이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거기에 다음 세대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고백하십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다 같이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인생에 그런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특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과 사역과 삶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